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젯밤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제안한 개정안을 찬성 43대 반대 57로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확장과 저소득층 의료보험 제공을 위한 지원금 제공 중단, 의료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리는 벌금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그러나 표결을 통해 오바마케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표결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대 50으로 나왔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해 통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고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 입구에 설치했던 금속 탐지기를 어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측은 이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4일 알 아크사 사원 근처에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원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조처가 사원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졌습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정부는 금속 탐지기를 철수하고 대신 감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현지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감시 카메라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이 어제 전직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만나 베네수엘라 정부를 인권 유린 혐의로 제소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베네수엘라 정부가 저질렀는지에 대한 미주기구의 판단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오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시작됐으며 최근 몇 달간 계속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성추문 혐의로 기소당한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펠 추기경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고위급 성직자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측근입니다. 이날 심리에서는 주로 법률적인 문제가 논의됐고 펠 추기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76살인 펠 추기경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성추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 로버트 리히터 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교황청에서 재정을 담당해온 펠 추기경은 성추문 혐의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급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펠 추기경이 재판에 참석하도록 휴가를 허락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들에 대한 관리를 돕기 위해 이탈리아에 약 1억 1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크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민 문제 조율을 위해 EU 안에 별도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지원으로 EU가 이탈리아에 약속한 금액은 지금까지 약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 전반기에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수는 약 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난민 수용소는 정원이 20만 명으로 이미 꽉 찬 상태고 이들 외에도 많은 불법 이민자가 이탈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어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는 무너진 4층짜리 건물 잔해에서 현재까지 28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건물은 일부 양로원으로 쓰였고 나머지 건물에서는 7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뭄바이시 고위 관계자는 영국 BBC 방송에 건물 수리 작업을 하면서 구조를 변경한 혐의로 양로원 소유주를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느슨한 건축 규정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을 위협할 마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25일 상원 외교위 소위에 출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been very clear about that we're not pursuing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e're not pursuing a collapse or an accelerated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가속화된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순수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분명히 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이 이런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북핵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협상을 통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은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 must first cease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bring an end to its pattern of dangerous aggressive behavior in the region.
미국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고 영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회원국들이 충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북한과 외교 관계를 격화하도록 요청하며 북한의 무역을 차단해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대행은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곧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들의 북한 여행 금지령을 내릴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대행은 이밖에 미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압박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인식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secretary remains firmly committed to pressuring countries 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sanctions.
헤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체로 대북 압박 필요성과 북한의 위험성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틸러슨 장관이 최고 경영자로 재직하던 2014년 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러시아 측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무부의 대북 제재 역량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각국 인사들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함께 앉아 들었다며 틸러슨 장관의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ve sat there in the meetings and I've listened to him as he's talked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about the importance of that pressure campaign.
노트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한 가지 좋은 수단은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중 협력 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것이라고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이 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re against the US decision to deploy the SAR system, which poses serious threats.
추 대사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중미연구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역시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간 협력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추 대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the common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ough sometimes we have differences.
미국과 중국은 비록 목표 달성과 관련해 차이점이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추 대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와 안정 속에 이루어지고 핵 문제 해결 역시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궤 병행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 제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사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미국은 사드가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무력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미한 연합군을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전히 방어적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하고 정권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19, the nays are 3. No recorded present,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미 하원은 25일 전체 회의에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찬성 419대, 반대 3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8월 의회 휴지기에 앞서 신속 처리 절차로 진행돼 전체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내용은 지난 5월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These provisions, which were strengthened i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body, expand sanctions targe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전 세계에서 북한인 노예 노동과 연루된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to North Korea, a gulag masquerading as a country, we must cut off all economic lifelines to Kim Jong-un.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은 국가인 척하는 강제 수용소라면서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가는 모든 경제적인 생명선을 차단하고 북한의 고객과 방조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crack down on the trading partners, banks, and shipping vessels that enable the regime and go after the regime's most lucrative enterprises.
민주당의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무역 상대, 은행, 선박 회사들을 단속하고 해외 노동자 수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의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이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 북한 광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석유, 직물, 식량, 농산물, 어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북한, 이란, 러시아 제재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발사체가 ICBM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언급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stantly in touch with China and I can say that things are moving but it's still too early to tell how far they'll move.
헤일리 대사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진행 중인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중국이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 결의안 내용을 공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은 결의안이 강력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결의안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번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 중국의 반응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중국이 러시아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당초 희망했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면서 그만큼 이번 제재가 꽤 심각하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한때 러시아 등이 북한의 발사체가 ICBM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I think that everyone that we have dealt with acknowledges it's an ICBM.
미국이 협상하는 나라들 모두가 ICBM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결의안에 ICBM을 명문화할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논의가 매일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마감 시한이 없다며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시한으로 내걸었던 정전협정 체결일인 내일 이후에도 대화 제의는 유효하다는 건데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측 군사회담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화의 마감 시한은 없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26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없지만 27일 이후에도 군사회담 제안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화의 데드라인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백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대로 그에 맞춰 차분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안한 휴전협정 64주년인 오는 27일을 기한한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당장 회담에 응한다고 해도 대표단 명단 교환과 회담장 준비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7일까지는 회담이 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 당국이 대화보다는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군사회담 의제인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금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과 연관된 만큼 북한이 관심을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의 현 전략은 긴장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출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미북 대화를 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대화에 임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뭐 핵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제재의 그 수위를 낮추거나 이런 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긴장의 그 수위를 높이는 거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에 임하려 하는 게 아니죠.
고 박사는 북한이 지난 2년간 급진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갑자기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전략을 수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미국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엔 돌파구로 남북대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에선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절한 건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까지는 긴장 구도를 유지한 뒤 9월 이후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은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야 할 시기지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량 부족량은 여전히 46만 톤에 이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16-2017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도정 전 기준으로 596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가 25일 발표한 세계정보 조기경보 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생산량 542만 톤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은 총 544만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6-2017 양곡년도 북한의 곡물 수확량에는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과 올해 6월 추수한 이모작 작물, 경사지 농작물 수확 등이 포함됩니다. 2016-2017 양곡년도의 곡물 생산량 증가는 쌀 생산량이 30%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가을 추수한 쌀은 총 254만 톤으로 전년도 195만 톤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감자와 콩도 전년도에 비해 각각 63%와 2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생산량은 재배 면적 감소와 함경북도 지역 홍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4% 감소한 220만 톤에 그쳤다고 식량농업기구는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지난해 날씨와 비료 공급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작황만 치면 작년 가을 작황은 작년 5년 평균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기후 여건이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농자재 공급이 굉장히 원활했다 이런 건데요. 특히 이제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그 몇 년 중에서 가장 좋았을 뿐만 아니고 아마 제가 제 기억에는 최근 한 20년 동안에도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요.
FAO가 북한 농업성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비료 공급량은 85만 톤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016-2017 양곡년도 곡물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이 45만 8천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2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한다고 가정했을 때 25만 8천 톤가량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의 70%인 1,800만여 명이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며 최근 이모작 작물 수확량 감소 등으로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이 춘군기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번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추가로 억류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25일 VOA에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곧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해당 조치의 제한적 예외 규정을 충족한다고 믿는 미국인 방문객들도 북한에서 나와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특별 여권 신청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 뒤 발효될 예정이며 이후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입국하거나 북한을 경유하면 그 여권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노워트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It is not safe for Americans to go to North Korea. Let me remind you, we still have Americans who are being detained in North Korea.
노워트 대변인은 한 유력 신문이 북한을 마치 환상적 방문지처럼 들리게 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소개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미국인들이 북한에 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북한에 여전히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날 북한을 다녀온 외국인들을 취재한 기사를 싣고 여행에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해 억류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한 건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인들의 현지 취재를 예로 들면서 정말로 필요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방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심을 모았던 탈북 여성의 갑작스러운 재입북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어렵게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 번다는 생각에 할게요. 하고 그냥 북한의 그 군대 배낭 가방 있잖아요. 그걸로 막 담아가지고 내국으로 집에까지 옵니다.
지난 2014년 1월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던 임지연 씨.
야, 무슨 소리야 막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러면 야 보자고 막 딱 이러면.
한국의 여러 종합편성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던 임 씨가 돌연 재입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남편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족 앞에 지금 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도 두려워서 감히 저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임 씨는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한국으로 갔지만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를 포함해 김정은 정권 들어 재입북한 인물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사례는 25건에 달합니다.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중국에 나갔다가 납치되거나 가족 때문에 북한에 몰래 들어갔다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입니다.
Some of them travel to China and then surreptitiously travel to North Korea.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몰래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선임연구위원도 대부분 가족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납치가 되거나 강제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북한에 납북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모 씨도 우리 민족끼리 출연했다가 자기 부인하고 다시 탈북을 했죠. 물론 뭐 자진해서 이렇게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들 때문에 또는 성금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북한에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탈북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듬해 북한으로 몰래 돌아갔던 40대 남성 강 씨는 지난 6월 부인과 함께 다시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강 씨는 2016년 11월 말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한국 측의 꾀임에 빠져 한국에 끌려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탈북한 김광호, 김옥실 부부도 2012년 재입북했다가 2013년 6월 재탈북했습니다. 임지연 씨와 함께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탈북자들은 임 씨도 중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 또는 강제 북송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탈북자 김시영 씨입니다.
납치 당해서 갔지 않으면 국경 나가서 또 뭐 걸려서 경찰에 잡혀서 이렇든 저렇든 잡혀서 북송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납치해서 갔으면 사실 임지연이 집에서 옆에 아빠 엄마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걔 하나만 떨렁 나와서 부모님하고 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임 씨와 함께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또 다른 탈북자 김가영 씨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북한에 재입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자기 말로 가겠어요. 지금 그 인터뷰한 그 영상의 얼굴이 여기 있을 때 얼굴이 너무 틀리잖아요.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이 재입북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 씨입니다.
If North Korean government threatens their families left behind in North Korea, I mean that can be another.
북한 당국이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인질로 협박한다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다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김현정 씨도 북한 당국의 회유 압박 정책에 넘어가 재입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안 올 거야? 안 오는데 너네 가족 진짜 위협할 거야? 막 이렇게 북한에 보입을 하든지 어떤 그런 안 좋은 브로커들 통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회유를 하고 피탁하고 협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면 뭔가 해결될까? 이런 착각으로 오해로 인해서 그곳까지 갔다가 납북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스스로 재입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category of former North Koreans who have great difficulties. Perhaps they live in more isolation than others.
한국 사회에 적응이 힘들어 심한 고립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심정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임지연 씨의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누리고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재입북의 길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재미 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영웅 칭호도 받고 한국에서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영웅 칭호받고 우리를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평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또 탈북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재입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애초 위장 탈북해 대남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되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대학교 대학원 김성경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제 취업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탈북자 출신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뭐 탈북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허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지원이 적어서가 아니고 이제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드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탈북자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정착 교육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정착 교육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교육 기간은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적응을 돕기에 너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고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 원, 미화 4,200달러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탈북자 교육 기간을 늘리고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 상담이나 취업 지원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 체계에도 경쟁과 장려책을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나 시혜성보다는 탈북자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착에 유리한 거죠. 예를 들면 취업 지원이라든지 자활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정착 지원하고 결합되어 있으니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탈북자 김현정 씨는 한국 정부의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탈북자 스스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의 수치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픈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죠. 내가 이런 게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죠.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탈북 여성이 서울의 한 봉제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남한 정착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작은 봉제 공장. 이곳에 1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재봉틀을 돌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봉제 공장에서 정착의 희망을 찾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탈북 여성들입니다.
예, 대표님.
예, 여보세요. 사장님.
네, 대표님.
예, 오늘 그 하트 어제 사장님이 3,000개 실어온 거 저희가 다 했는데. 예. 이제
내일 자활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유진 대표.
저기 귀하고
토끼 귀하고
그다음에 하트 저기 빨간 게 더 있어요.
직원들과 함께 재봉틀을 돌리며 일도 하고 또 업체 대표들에게 전화로 물량 확보를 요구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랍니다. 강유진 대표 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봉제 기술을 배워 공장을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남북 하나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재봉틀도 새로 지원받고 일터 분위기가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에서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어요. 미신 기술이 굉장히 있어요. 핸드메이드 손 바늘 솜씨가. 근데 이제 북한 미싱하고 남한 미싱이 틀려요. 이게 이제 자동 이거 북한에는 수동이었고, 근데 그것을 습득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창업하거나 취업하거나 뭐 다 이 자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맙게도 통일부에서 하는 그 남북 하나 재단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잘 센터가 됐어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탈북 여성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땐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같은 탈북민 여성들끼리 함께 일하면서 남한 정착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요 한 3, 4억에 월 됐는데요. 친구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했죠.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좀 아파서 지금은 원래 취직 못하고 집에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기보다 그래도 이리 나와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죠. 돈도 조금이라도 벌고 일도 하고 마음상으로도 기쁘고 안정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잖아요.
지금 요거 하고 계시는 작업은 어떤 거예요?
뭐 인형에 붙이는 건데 선녀도 있거든요. 선녀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벌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하트 1,000개 해야 돼 해서 완성해서 빨리 납품해야 되거든. 자, 우리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자 힘냅시다. 화이팅! 그래요.
오늘 1,000개 안 하면 사장님이 또 난리 칩니다.
서울 금천구 자활사업장. 오늘도 부지런히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오늘 하루 작업해야 할 양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며 활기차게 일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이곳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된 한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한 번도 봉제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처음엔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기술도 좋아졌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도 커져 있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봉제라는 거 미싱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작년부터 나와서 대표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많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이전에는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지인으로부터 우리 대표님을 소개받아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 나오니까.
앞으로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봉제 기술을 더 익혀서 자신만의 작은 가게도 하나 차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탈북민에게는 또 다른 꿈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저희 애들 그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그 유형에 맞는 그런 옷을 내 마음에 들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게 제 소원이에요.
한편 이 자활사업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강유진 씨 역시도 이제 함께 일하는 탈북 직원들과 함께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업체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작업을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름을 건 상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탈북 여성들이 이제 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우리만의 브랜드도 나올 것 같고요. 한 2년만 있으면 나올까 싶습니다. 2년 동안 내 지금 브랜드 이름도 지어놨어요. 비밀인데 휘파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탈북민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이 탈북민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자활과 정착의 희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를 만드는 그날까지 이 주변에 남한 사장님들하고 저 더 대인관계를 잘해서 이제 네트워크라 하죠. 그걸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이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지금 한국 전역에 유명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부자 증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세금을 올리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또 얼마나 올리게 될지 8월 초에 관련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해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서남해안에서 풍년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의 학생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이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도 시작됐군요.
네네. 더위를 피해서 멀리 여행을 나서는 피서객들의 움직임이 바로 초, 중, 고등학교의 여름방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40도에 육박하는 열기로 온열 질환자들이 늘고 있고요. 폭우로 인해서 재산 피해, 인명 피해도 났고 또 수해 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방학은 좀 어디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네. 네,
학교에 따라서는 7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오늘로 전국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유명하다는 피서지마다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서지 하면 물 있는 곳으로 가니까 해수욕장, 뭐 계곡 이런 데가 인기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열기를 식혀줄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이 차가운 물에 또 그늘이 있는 계곡은 한국 사람들이 꼽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뭐 부산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동해안 쪽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을 했지만
네.
최근에는 이 열기가 아주 뜨거운 곳인 한국 서쪽 지역 충남 태안의 이 만리포 해수욕장 등 이런 쪽으로 연일 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계곡하면 지리산 쪽에 있는 계곡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뱀사골, 구룡, 피아골 이런 지리산 계곡과 야영장마다 피서객들이 준비한 텐트와 돗자리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굴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는 이색 피서 즐기는 방법도 주목을 받고
예,
있습니다.
동굴 피서라고 하면 뭐 종유석들이 있는 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자연 동굴 이런 데를 얘기하겠군요.
이게 뭐 제주도라든지 경기도 광명에 있는 천연 동굴 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은 좀 특별한 그런 동굴들입니다. 광물을 캐던 그 갱도가 관광 동굴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네.
춘천의 옥광산이 있는데 지금 이 갱도가 닫힌 상태입니다. 폐갱도였는데 이곳을 관광지로 바꾸어서 35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도 동굴한 온도 평균 18도 정도로 서늘하다.
예.
아예 그냥 더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늘함을 즐겨보라고 사람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던 와인 동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뭐 도심 같은 곳에서는 빙상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더위를 잊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또 아예 반대로 집 나가면 고생하니 집에서 그냥 피서를 즐기겠다는 집 휴가족들도 늘고 있습니다. 밖에서 돈 쓰는 대신에 그 돈으로 시원한 에어컨 틀고 맛난 음식 배달시켜 먹으면서 피서놀이를 하겠다. 이런 휴가족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지금 한국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돈 많이 버는 초대기업, 소득이 높은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높은 요율로 매기겠다는 증세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른바 소수의 부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로 부자 증세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했고요.
예.
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있고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 증세 추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금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부자 증세, 초대기업, 초고소득자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재산이 네네. 어느 정도일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기업의 경우에는 2천억 원 이상의 그 기업이 됩니다. 초대기업, 뭐 미화로 하면 1억 7,8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네.
개인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5억 원이면 44만 6천 달러 정도를 버는 개인소득자입니다. 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릴 우려는 없다.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만 증세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예.
출범한 지 50일 만에 공론화시킨 이 증세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여권 자체에서도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바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 증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세금을 올린다면 그러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그 과세표준 2천억 원 초대기업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은 22%의 법인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걸 네. 25%로 늘린다고 합니다. 개인소득자의 경우 5억 원 이상을 넘는 그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금 40%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네.
42%로 높이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이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이 사회가 선거 결과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되겠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한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여권의 증세안에 대해서 85.6%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지만
네.
지금 한 주 사이에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6%가 떨어져서 74%가 됐습니다.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상태였는데 이 국정 지지도가 증세 추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징어가 풍년을 맞고 있다는 서남해안 소식 끝으로 좀 볼까요? 오징어 하면 대개 그 한국에선 동해 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동해 바다에서 밤에 이 전기 등을 환하게 켜놓은 오징어 이 그 어선을 늘 볼 수가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서남해안 쪽에서 볼 수 있는 풍경으로 바뀐 겁니다. 전라남북도 충청도 바다로 지금 오징어 잡이 선박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오징어장이 남서해안 쪽으로 형성되면서 이 동해, 남해에 있던 오징어 선박들이 다 이쪽으로 원정을 나왔답니다.
예.
또 충남 태안에 있는 몇 개 항구는 오징어를 내려놓기 바쁜 하루 수백 척의 배들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곳에 오징어가 살기에 적당한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수온이 뭐 22도에서 23도 오징어 살기가 딱 좋다고 합니다. 사실 오징어는 그 먹인 멸치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멸치의 어장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오징어 어장도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뭐 몇 년 전의 일이 아니라 벌써 200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30%나 그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오징어 풍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장이 바뀐 이유는 동중국해 난류가 이쪽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네. 난류성 오종인 오징어와 함께 갈치 어장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아래쪽에서 잡히던 갈치가 남해안까지 올라왔고요. 지난해보다 역시 5배 가까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갈치는 20년 만에 대풍을 맞았답니다.
네.
이 소비량에 비해서 어획량이 너무 적어서 그동안 갈치는 금치로 불렸었고요. 오징어는 금징어로 불렸었는데 지금 오징어 풍어의 갈치 대풍으로 어민들이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또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모술의 해방은 ISIS를 물리치기 위한 세계적인 싸움에서 이정표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번의 승리와 ISIS 퇴치전의 모든 승리는 73개국 연합군의 지원과 이라크 보안군에 의해 성취된 것들입니다. 국제연합군에 파견된 미국의 브레트 맥거크 대통령 특사는 그러나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군은 우리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아직도 ISIS의 통제 아래 있는 텔 아파와 하위자, 알카임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맥거크 특사는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또 우리는 군사작전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와 안정화, 정부 운영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술에서 성공했다고 지적한 맥거크 특사는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라크 보안군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은 유엔과 이라크 정부와 함께 모술을 떠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이 모두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정화 측면에서는 경찰력 강화와 ISIS가 매설한 지뢰 제거, 전력과 상하수도 시설의 복구, 파괴된 잔해 제거, 그리고 일자리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맥거크 특사는 밝혔습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미국이 함께 일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다고 밝힌 맥거크 특사는 하지만 ISIS로부터 자유로워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복구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ISIS의 조직망 퇴치는 세계적 연결망을 통한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맥거크 특사는 하지만 3년에 걸친 세계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ISIS를 물리치고 국민과 고향을 보호하기 위해 73개국이 결속돼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